저희는 오늘을 포함해서 4주 동안 징계라고 하는 단어,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여 주신 사람, 그 택함 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죄를 짓는다는 거죠. 부정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더러워져 있는 모습으로 있어요. 우리 같으면 너무 더러우면 그냥 내다 버리고 새거가지고 다시 쓸 텐데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리고 작정하신 것을 바꾸는 분이 아니시기에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택함 받았던 사람을 깨끗하게 하셔가면서 씻으면서 닦아주시면서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닦아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지금 3주 전부터 오늘까지 무려 네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징계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설교를 시작할 때이 문구를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시작을 했어요. 오늘도 읽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 자막이 있는데요. 제가 징계의 목적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밑에 거 읽어주시면 됩니다.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리고 이삭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야곱이 자녀들과 그리고 가정들을 잘 이끌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가정에서 있는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도 못했습니다. 아내들끼리 시기하고 험담하는 것도 있었고, 자녀들끼리 즉 형제들끼리 거기에서는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정욕적인 문제도 있고 아주 못된 모습이 있었고, 특별히 야곱은 스스로 자기가 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에 대해서 방임하는 그런 죄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 혹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족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손을 대실 수밖에 없었어요. 손을 대시고 그들을 내버리기 위해서 손을 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사용하시기 위해서 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를 지금 행해 가셔야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동기가 하나가 사실은 주어졌는데 그 동기조차도 야곱은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지난주 설교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라고 그랬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의 친 여동생인 디나가 겁탈을 당해요. 가나안의 세겜 족속에게 겁탈을 당하고, 중간 얘기는 다 빼고 어쨌든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누워 있을 때칼 들고 가서 다 도륙을 내는 그런 잔인한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야곱은 몰랐어요. 아버지인 야곱은 그것이 계획이 진행되어지고 있을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듣고 나서 35장에 왔을 때에 35장 1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가 하면 너무 빨리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에게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 베델이 어디예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섰던 곳,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곳, 하늘에 사닥다리가 닿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 사다리 끝에는 누가 계신 것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약속을 해주셨고 베델에서 이 야곱이 깨어나고 난 다음에 아,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자. 그래서 베델로 했던 바로 그곳.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돌아갈 때에 야곱이 혼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말은 아주 좋은 기회가 왔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지들 멋대로 그냥 여기저기서 실수하고 죄 짓고 그냥 막되게 살았던 그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본때를 보여주면서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상, 이 신상이 뭔가 하면 스태츄거든요. Idol worship, 우상을 섬기고 있는 조그마한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에 야곱의 가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가족들이 나름대로 우상을 하나씩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부적들을 하나씩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제거하자, 다 제하여 버리자 라고 거기서 이야기까지도 사실은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게요. 35장 9절과 10절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뭐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뭐라고 한다고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지금 처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나요? 처음 아니에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곳이 어디예요? 얍복강이잖아요. 얍복강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었잖아요. 하란에서 20년 동안의 생활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쫄아가지고 누구한테 형 에서가 자기 죽일까 봐 쫄아가지고 얍복강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과 씨름을 했고 환도뼈가 부러졌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I won't let you go. 내가 이거를 놓지 않겠습니다. Until you bless me.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놓지 않겠으면 하고서 막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바로 그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35장에 올 때까지 벌써 몇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성경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등장하지 않아요. 그 말은 야곱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범죄 34장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 살인사건, 집단 학살 이 생기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베델로 올라가서 첫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첫 언약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때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다시 재확인해 주는 자리가 되었어요. 자 그렇게 됐으면 재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야, 두 번 다시 니네들 이런 짓 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요셉 불러다가 요셉아 내가 너를 다른 형들보다 특별히 더 많이 사랑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던 것 같아. 너 때문에 아니 내가 너를 사랑했던 이 편애하는 것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의가 갈라졌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던 것 같아. 나 똑같이 대할 거야. 너 그리고 형들에 대해서 말 함부로 하지 마. 이러면서 요셉에게도 야단을 쳤어야 옳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또다시 과거에 젖어있던 습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손을 쓸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뜻이 아니라 야곱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건드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건디십니다. 그 건디시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예요. 그것을 저는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오늘은 작은 이야기들, 간단간단한 이야기를 네 가지를 묶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를 내리는지 우리가 보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죄를 져서 우리가 그러한 징계를 지금 받고 있다고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일은 누군가 하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누군가 하면 르우벤은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에요. 장자예요. 그래서 장자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는 거예요. 뺏어서 다른 형제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큰아들이라고 하는 것, 장남이라고 하는 의미가 별로 없지요. 여기 장남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 계시는데 장남의 의미가 요새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별로 없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저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는 종갓집의 종손은 아닙니다. 근데 5대째 장남이에요. 그러면 조금 귀한 아들 아닌가요? 그래도 조금은 귀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를 기억을 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밑에는 이제 따님이 그러니까 고모가 셋이 있고 저한테는 고모가 셋이 있고 저희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 이렇게 두 아들을 두셨는데 때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상복을 입습니다. 이렇게 까칠까칠한 거, 그 못이에요, 배예요, 하여튼 그걸로 된 옷을 입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가 배옷을 그 상복을 입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그 학벌에 학렬에 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만 상복 입었어요. 왜 그럴까요? 장남이니까. 장남이니까. 아, 그렇게 해줘. 이렇게 뻐길 수도 있어야 되는데, 자랑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요즘도 가끔씩은 그러지만, 옛날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고대 근동사회의 모습을 생각을 해 본다면,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재산을 아내에게 준다고요? 아니에요. 장남에게 줬어요. 최소한 절반 이상을 장남에게 주고 남아있는 재산을 남은 아들들끼리 나눠 가졌어요. 여자분들께는 죄송합니다. 딸들한테는 안 갔습니다. 아들들끼리 다 나눠 가졌어요. 그 정도로 장남이라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그리고 장남의 말은 아버지의 말과 같았어요. 그런데 이 르우벤이 가지고 있었던 장남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르우벤이 무슨 죄를 짓는가 하면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의 첩과 더불어서 동침을 합니다. 자기가 가정의 주도권을 잡겠다고 아버지의 권위를 누르기 위해서 아버지의 여자를 겁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 12명의 형제들 안에서 장남 있네라고 자랑하고 뻐겼고 세웠던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그냥 가차없이 꺾어버리십니다.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야곱이 35장에서 베델로 올라갔다 왔으면, 그러면은 이제 요셉을 좀덜 사랑하고, 그리고 그 남은 다른 아들들을 이렇게 감시하는 것을 좀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야곱이 정신을 못 차리고 옛날 하던 습관대로 요셉을 보냅니다. 야, 네 형들이 지금 세겜 땅에 있단다. 세겜 땅에 가서 니네 형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형들이 거기 없는 거예요. 우리 형들이 여기 왔다는데 우리 형들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쫓아가면서 형들을 찾아가면서 요셉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싸, 기회가 왔다. 형 아버지한테 고자질할 건수가 하나 생겼다. 그리고 아마 갔을 거예요. 근데 형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아니 저 녀석은 우리가 여기 있는 걸또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쫓아왔대? 와서 또 무슨 일을 또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려고 여기까지 왔대? 요셉을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겠어요? 안 치밀어 오르겠어요? 화가 우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오는 동안에 누가 먼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죽여버리자 그래요. 근데 이게 말로만 아무 생각 없이 죽여버리자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정말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죽여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워워워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말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이 장남이잖아요. 장남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야, 생명은 해치지 말자. 아마 자막이 있는 것 같은데 그 37장에서 이렇게 기록해.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야, 죽이지는 말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르우벤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이렇게 좀 야단 좀 치고 골탕 좀 먹였다가 나중에 집으로 같이 가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에 르우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형제들이 이 요셉을 붙잡아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유다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을 읽든 신약 성경을 읽든 성경을 읽을 때꼭 잊지 말아야 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에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야, 저기 상인이 지나간다. 팔아버리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팔아버리자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차마 죽일 수는 없고 그냥 팔아버리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나머지 형제들이 유다의 말에 아무도 거스르지 아니하고 동의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자. 큰형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그냥 시큰둥하다가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이야기했을 때는 모두가 다 같이 동의합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서 가지고 있는 장남의 권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장남의 권위는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그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르우벤의 권위가 지금 유다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에게 넘어갔고 모두가 다 유다의 말을 듣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다음에 르우벤이 돌아왔어요. 르우벤이 돌아왔는데 자막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37장 29절 30절에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책임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왜 책임자예요? 장남이니까. 그런데 그 장남의 권위가 없어진 거예요. 르우벤이 돌아오기 전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상인이 지나가고 있을 때에 형제들이 유다가 저한테 팔아버리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단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 그 시간에 상인이 지나가게 됐을까? 거기에 상인이 안 지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인이 안 지나갔다면 저의 짧은 머리로 그냥 상상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요셉을 골탕을 먹였다가 나중에 어둑어둑해졌을 때 집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그냥 혼자서 보냈다든가 아니면 진짜 골탕을 먹이고 싶어서 구덩이를 파놨으니까 거기에다가 묻어놓고 목만 내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건지거나 말거나 지나가던 야생 짐승이 먹거나 말거나 아마 그렇게 놓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상인이 지나갔어요. 이것은 결단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요셉에 관해서 두 주 동안 우리가 설교를 다시 듣게 될 텐데 상인이 지나갔고 그 상인에게 팔았어요. 상품으로 팔았고 상인은 그를 데려다가 보디발의 집에 시위대장이라고 그랬어요. 장군의 집에다가 종으로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이 다음에 국무총리가 되었고 국무총리가 되는 것으로 모든 요셉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파신 것이 아니에요. 요셉을 종으로 가게 하셨던 것은 국무총리가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요셉을 종으로 갖다가 팔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르우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장자권이 흐트러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야곱의 가족들 중에 누구를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 야곱을 이야기해야 돼요. 야곱은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요셉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평생토록 슬픔 가운데 지나게 됩니다. 큰 슬픔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가져다 줬어요.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은 오지 않았는데 다른 아들들의 손에 보니까 낯익은 옷자락이 있어요. 근데 그 옷자락에는 피가 묻혀져 있고 옷은 찢겨져 있어요. 아버지한테 보여줬을 때에 아버지는 이미 알아봤던 거죠. 다른 아들들이 악한 짐승이 잡아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오늘날처럼 DNA 검사하면 딱 맞을 텐데 이게 진짜 우리 아들 피가 맞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옛날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속담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 한국의 말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식이 죽으면 자식을 어디에다 묻는다? 가슴에 묻는다.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는 말은 평생 아픈 거예요. 한 두 주 전에 제가 장례식을 치렀던 한 어머니 권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50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결혼해서 장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50년 동안 같이 살았던 바로 그 어머니가 아들이 암으로 먼저 죽었거든요. 3년이 지났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직도 슬픔을 지울 수가 없어요. 권사님인데 문득 생각나서 지울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이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죽기 전에 요셉을 다시 만나요. 그렇죠? 죽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야곱은 모르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살아가니까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맛있게 밥을 먹다가도 아, 이거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인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무너지고 나가서 뭐좀일좀 하려고 하다 보면 갑자기 아들이 생각이 나고 또 요셉과 같은 경우에는 채색 옷을 입혀주었으니까 색동정오리 같은 거 좋은 옷을 입혀줬으니까 어디 가서 좋은 옷만 보면 아들이 생각이 나고 그게 아픔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예요. 그래서 야곱은 바로 앞에서 내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했을 때 나는 고통의 나날을 수도 없이 지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주일날 저녁 예배 때는 이야기를 몇번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요셉이 죽었다라고 지금 야곱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요셉이 죽은 것은 야곱을 대신해서 죽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요. 요셉이 죽었어요. 아버지인 야곱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에, 특별히 한국에 무속 종교, 무당, 쉽게 말하면 무당, 무당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논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대신대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신해서 몸을 주고 대신해서 생명을 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무속 종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얘기를 하면 집에서 멀쩡하게 문 열어도 안 나가던 강아지가 그냥 쏙 하고 밖으로 나갔네요. 나가가지고 그냥 차에 치여갖고 죽었어요. 오늘 내가 죽어야 되는 날인데 우리 강아지가 대신 죽었네.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무속 종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이 지금 징계를 받고 커다란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야곱이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 때문에 아픈 거고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던 것은 요셉도 악한 말을 한다고 했어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요셉도 죄인이에요.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요셉도 하나님의 용서함이 필요한 죄인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물론 큰 섭리 가운데 요셉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야곱 때문에 그렇게 된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되거나 여러분의 가족이 누군가가 잘못되었을 때 이건 내죄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쨌든 야곱에게 커다란 아픔을 주셨어요. 세 번째로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도록 하나님이 조치하셨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악한 말, 아버지한테서 고자질을 할때 뻥튀기를 해가지고 그냥 형들을 못되게 이야기했던 것들, 형들 앞에서 자기 자랑하듯이 그냥 이야기했던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어요. 종으로 팔려가서 너희놈 고생 한번 해봐라. 그리고서 하나님이 따끔하게 야단치시기 위해서만 종으로 팔려가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뭐를 해요? 종으로 살게 하시면서 민족을 만드시고, 그래서 200만 명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오리지널 플랜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도구를 만들어가면서 쓰시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 선택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는가 하면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열두 형제들 중에 자기가 최고로 잘났다라고 착각했던 이 요셉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꺾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게 하신 거예요. 단순히 종으로 팔려가서 청지기처럼 열쇠를 다 가지고 잘 있었더라 그러면 또 이게 얘기가 안 되는데, 다음 주 설교 다 해버리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거기서 모함을 받게 되었고 감옥에 갇혀가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잊혀지게 되었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이 애굽 땅의 총리가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 무서워서 벌벌벌벌벌 떨었잖아요. 근데 두 번이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아주 멋있는 이야기를 해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형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나를 그냥 악하게 만들고 나를 그냥 해치려고 해서 나를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정말 정말 모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일만 하고 우리가 착한 일만 했을 때에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자빠지고 우리가 더러운 것으로 묻혀져 살아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선택하셨기에 버리지 아니하셔서 우리를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징계를 주시고 때로는 선한 손으로 맴매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겸손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꺾이셔야 합니다. 한 사람 더 볼까요? 요셉보다도 더 악한 짓을 했던 형제예요. 유다입니다. 유다는 말할 수 없는 치욕을 얻은 사람이에요. 수치심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치욕을 안겨주셨는데요.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유다를 생각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아 이건 말도 안 돼 이랬다가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은혜지 이러는 일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유다가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유다가 대단한 사람이기에 욕할 뻔했어요. 이런 사람이 이런 대단한 일을 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유다는요. 유다의 혈통에서 누가 태어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왕. 다윗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혈통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왕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만인의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누가 태어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는 누구의 혈통인 거예요, 지금? 다윗과 그리고 유다의 혈통이 된 거예요. 아니, 그 유다가? 말도 안 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아니, 적어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으로 말한다면 유다 정도는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신화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멋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뭐 이 정도 사람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개인적으로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가시면서 끝까지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유, 나 같은 놈도 그래서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 주의 은혜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유다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유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나안의 여자를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 유다는요, 가나안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가나안 땅에 수아라고 하는 남자가 있어요. 수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이름으로 하면 여자 같은데 수아는 이제 남자 이름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수아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자기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셋을 낳아요. 엘 낳고 그리고 레난인가 낳고 오난 죄송해요. 오난을 낳고 그리고 라벨인가를 낳아 이게 세 아들을 낳아 셋을 낳아요. 세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 큰아들에게 며느리가 데리고 왔는데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에요. 이 다말이 이제 아주 재미있는 여인입니다. 다말이 이제 시집을 와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아이를 낳지를 못하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에게 아들을 이 다말이 들어가서 아기를 낳고 대를 잇도록 하는데 두 번째 아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아, 차, 이 여자 이 다말이 또 세 번째 아들까지 갔다가 셋째 아들까지 맞아 죽으면 어떻게 될까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더 크기 전까지는 너는 그냥 혼자서 과부로 살아라 그래요. 아들이 더 크기 전까지는 그래서 혼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었을 때에 유다가 슬픔을 이기지를 못하고 딤나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앞에 그림이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는데 지도 표해주세요. 이 딤나라고 하는 곳을 가는데요. 이 딤나가 있는 곳은 블레셋 지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딤나 그러면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름인데 라고 하셔야 정상이에요. 여기가 아주 유명한 사사 중에 한 사람. 삼손이 딤나에 가서 창녀와 잠을 잤던 곳이 딤나입니다. 여기에 유다가 내려가요. 유다가 내려가가지고요. 거기서 변복을 하고 있는 어느 여자와 더불어서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가 창녀인 줄 알았어요. 창녀로 복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여자가 누군가 하면 자기 며느리 다말이에요. 자기 다말이 과부의 옷을 입고 있다가 자기 시아버지가 딤나에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더 이상 이 막내 시동생이 도련님이 클 때까지 나 못 기다리겠다.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변복을 하고 그리고 딤나에 가서 자기 시아버지와 더불어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무엇을 주겠느냐? 다말이 당돌하게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누군지, 아니 유다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소 새끼를 낳으면 바로 한 마리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럼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까지 내가 뭘 믿고 기다리느냐? 나한테 증표를 달라 그랬을 때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와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도장이 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인감도장 같은 거. 인감도장에 이렇게 끈이 묶여져 있는데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줍니다. 내가 이것을 찾으러 오겠다. 한 석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찾으러 오려고 염소 새끼를 데리고 왔습니다. 새끼로 데리고 왔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여자가 없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어디 아무개 같은 창녀가 있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동네 사람이 우리 동네는 창녀 없다. 세상에 이건 또 무슨 일이래요? 곧바로 염소 새끼를 데리고 왔고 그리고 나서 석 달이 지났어요. 어느 사람이 이 유다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알아? 당신 며느리가 지금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니는지 알아? 당신 며느리가 임신을 했어. 유다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과부인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당장 데리고 와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불사르겠다라고 했어요. 불로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왔습니다. 다말이 왔을 때에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라고 했을 때에 증표를 딱 꺼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얼마나 당돌해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버지 나한테 이거 준 사람이 그랬어요. 내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이 임신한 아기의 아버지가 이거 준 사람이에요. 그러고선 지팡이를 내놓고 도장을 내놓고 도장 묶은 끈을 갖다 줬어요. 그거 유다가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리고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의로움이 바닥난 거예요. 이 유다는 굉장히 정욕적인 사람이에요. 정욕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슬프다고 해서 자기 눈앞에 있는 쾌락을 자기가 끝까지 평생토록 죽기 전까지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지팡이와 도장을 맞바꿔버린 거예요. 물론 다시 찾아오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팡이와 도장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세상에 있는 쾌락과 맞바꾼 거예요.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명예, 권력, 돈 이런 유혹들이 우리들 앞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유혹들, 세상의 쾌락을 앞에다 놓고 우리가 평생 지켜야 되는 우리의 신앙을 팔아먹지는 않느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유다를 욕해요? 우리가 어떻게 유다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느냐 말이에요. 눈앞에 있는 그 쾌락과 눈앞에 있는 정욕과 눈앞에 있는 돈과 눈앞에 있는 명예와 눈앞에 있는 권력 때문에 때로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내 믿음 팔아먹지 않느냐고요. 믿음을 어떻게 팔아먹냐고요? 시험에 드는 게 믿음 팔아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랬던 이 유다를 하나님이 치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유다로 하여금 이런 치욕을 안 겪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딤나로 내려갈 때에 다리 몽둥이를 뚝 파고 분지러 놓으셔갖고 걷지도 못하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아내가 그렇게 빨리 일찍 죽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들들이 죽지 않도록 하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런 장면을 기억하고 세겜 족속이 죽어 있을 때 그곳에 쳐들어가서 전리품을 훔쳐갖고 나왔던 그런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은 보시고 유다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겁니다. 납작하게 무릎을 꿇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유다가 그 징계를 받고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 지금 붙잡혀 있는 내 동생 죽인대요. 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러죠. 그때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내가 볼모로 잡혀 있겠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버티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회개하지 않은 채 얼마만큼 버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른다고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안 보고 못 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새벽에 우리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아시죠? 내가 직접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지나가다가 부정한 것이 묻은 것까지도 정결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이십니다. 한번 버텨보십시오. 버텨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여러분들을 야단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 되었던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다말 며느리였지만 아기를 갖게 되죠.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그 나중에 태어난 둘째 아이가 베레스가 이제 대를 이어서 가게 됩니다. 그 대를 이어서 보아스가 나오고 그 대를 이어서 다윗이 나오고 그 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유다 못지않게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씻어가시면서, 정결하게 씻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부탁드립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집시다. 무릎 꿇읍시다.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